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삶, 이걸 지금 보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속량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어들이, 이렇게 단어를 특별히 사용할 것이 좀 뭐해서 그냥 예, 사용하는데, 이제 제가 예, 설교하면서 축복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축복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은 축복? 그 뭐 예전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이제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하고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축복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축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을 뭐 하나님이 뭐 물건을 주시거나 돈을 많이 주시거나 부유하게 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축복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축복의 결과고요. 축복의 결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허락한 약속입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저 목사님이 저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네 이럴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제가 이제 믿음의 삶을 공부하다 보니까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은 다 예비해놨어요. 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저는 축복이라 그럽니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호의를 베푸신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저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가면 축복의 말을 기복주의적인 데서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어떤 호의를 주셨어요. 복된 말씀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야, 그런데 왜 우리 삶에 그런 게 안 나타나지? 이게 의문이 나와요. 아마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그렇게 나타나는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왜 이러지? 뭐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별 차이 없네. 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뭐 필요를 채워 주신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없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러지? 우리가 뭐가 문제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해요. 근데 왜 내게 안 나타나지? 내 교회에 그런 근거들이 없고 그런 열매들이 없지?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잘못 믿어서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그게 믿음의 골자가 아닌데 다른 것을 믿었어요. 다른 식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열매들이 온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게요, 일종의 축복의 한 종류예요.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요약한 내용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저것이 그럼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냐? 우리는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얘기했지? 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다르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는 그런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것은요.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맞아. 내가 믿어.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하면 돼요. 저 내용을 깨닫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말씀으로 주어진 호의들,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한다면 저 일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수없이 저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기서 말한 내용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자, 저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저것도 저와 여러분이 저기서 말하는 의미들을 제대로 묵상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저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 시대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에요. 제가 연구해 보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삶에서는 제 어느 영역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이렇게 귀신이 들는 사람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귀신을 축사하고 이런 영역은 좀 이해가 돼요. 해 봤으니까. 근데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이런 영역은 아직도 경험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면요. 귀신이 방해놓은 일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예, 가능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예, 저런 것도 뭐라고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런 게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새 번역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번역에는 이게 무슨 형태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셨는데 달라고 할 의미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을 우리가 잘 못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호의, 이걸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축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런 약속들, 그런 은혜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그런 것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놓으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세요. 그렇죠? 모든 것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것도 알고 우리가 힘든 것도 알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안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떤 일이 있을 건 한 다 아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거, 또 어둠의 세력이 어떤 방해를 놓을 거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들을 다 준비해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저는 축복이라 그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공급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되는 줄 우리가 착각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다 예비해 놨다고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른 걸로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받으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으로 주어졌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려면 믿음으로 받는데 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앞길에 굴곡이 생기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벼랑이 만난다 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다고요. 준비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벼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죽는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막 그러죠. 망한다 그러고 그러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의 호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뭐 누구만 바라보라 그럽니까?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저런 겁니다. 그냥 주님만 가만히 쳐다보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해놓으시고 주님을 통하여 모든 걸 해놓으신 그 길들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죽는다 그러는 거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래.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 곁에 구원자고. 그래서 바다가 흉흉하고 땅이 흔들리도 어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믿고 반응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천지개벽에 와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진, 태풍, 불황, 전염병, 전쟁 등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의 길을, 말씀을, 호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돼요. 자, 또 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그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미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이 사실 하나, 사실만으로 우리는 일어나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러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서 28장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구약으로 돌아가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구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신약에 살잖아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의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일어난 이 관점으로 구약 책을 성경 말씀 읽고 취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신약을 내려놓고 구약만 보면 안 됩니다. 구약식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신약의 관점이 없으면 엉터리 신앙하는 겁니다. 엉터리 믿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구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은요,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자, 구약에서의 축복은요, 당사자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네? 이런 관점이 생깁니다. 그 틀렸습니다. 그 구약 사람들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축복을 받는 방법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라고 나가기도 합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자,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받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자격이 있든 없든 뭐예요? 뭐 좀 신앙생활을 좀 느긋하게 하든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신앙의 개념을 제대로 알면요. 제대로 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제가 여기 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방임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이 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이 와요. 구약은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와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다 사셨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약속대로 순종하면 주어져요.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를 보지 않아요.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이루신 걸 보고 우리가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신약에는요, 그 누구도 자신의 자격을 따라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격대로 받았어요. 거룩하게 살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는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신약에는요,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어 있고요, 이미 공급된 그것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지금 역사돼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길을 배우면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조금 이해되시죠?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주어져요. 신약은요, 내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내가 믿고 반응함으로 그게 내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의미 없어요. 또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찾아 먹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이런 내용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저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 복이 우리에 온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저주.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던 우리가 성령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자, 옛 언약 아래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축복이 조건적이었습니다. 옛 언약에는. 자, 그런데 신명기서 28장 1절로 2절 저기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걸 강조한다 해놓고 놓쳤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자, 저게 구약입니다. 당사자가 누구예요? 본인.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키면 모든 복이 임한대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 신명기서 28장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은 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근데 간단해요. 그의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면 그럼 끝나요. 뒤에 건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저기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이었어요. 자,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버립니다. 또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당신은 부지런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을 내십시오. 하루에 한 시간만 기도하고 있다면 한 시간 더 늘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죠? 더 좀 열심히 해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또요. 10% 헌금하고 있다면 20%를 올리세요. 더 사랑하고 섬기고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삶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저런 식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좀 열심히 좀 하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모든 것, 아까 신명기서 28장 1절에 모든 것 있잖아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모든 명령을 지켜 따르지 않으면 신명기서 28장 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축복이 아닌 15절로부터 68절에 나와 있는 저주가 나타납니다. 신명기서 보면 그래. 모든 걸 안 하면 저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새 언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풀리는 이유가 다 이거였구나. 나는 이것도 순종하지 않고 저것도 행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신명기서 28장을 읽으면 저렇게 해석해버립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 이렇구만. 에이,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아까 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명기서 28장 15절로부터 68절에 나와 있는 저주를 속량받았습니다. 저 뒤에 내용은 엄청 무서워요. 무서운 내용들이에요. 아주 슬픈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다고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 모든 저주는요, 이제 우리의 끝나버렸어요. 저 저주는 왜 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뭐 죄를 지어서 저주가 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저주가 온 거예요. 저 구약의 말씀 저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지금 율법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요. 이게 신약의 원리였어요. 자,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저주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구약의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슬쩍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새 언약의 눈으로 이제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주 걷어갔기 때문에. 구약에는요, 모든 율례를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신약은요, 그 율례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자,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 쉽게 말하면 15절에서도 68절까지 나온 저주들, 이런 저주들은 이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기억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와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않기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축복 아래에 있다고. 축복의 결과는 안 나타났어요. 그냥 축복은 뭐 있어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호의가 와 있다고요. 뭐라고 호의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다. 모든 저주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자,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요. 신명기서 28장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자, 성읍은 뭐예요? 도시를 말하죠. 들은 뭐예요? 시골을 말합니다. 자,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시골에 할 게 없어. 시골에 있으면 가난해. 도회지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도회지에 사는 사람은 도회지 너무 각박해. 살 수가 없어. 좀 시골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구약의 말씀인데, 구약식으로 하면 모든 계명을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신약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거예요. 이제 관점 알죠? 자, 우리는 어디에 살더라도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어딜 가든지 똑같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우리의 믿음 수준으로 어딜 가든지 똑같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 나는 복받은 자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런 걸 믿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도 복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 여건 그거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장소는 그 어떤 형통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길목이 좋아야 돼. 신도시가 좋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역사됩니다. 그걸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들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서 28장 4절. 여러분,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 토지의 소산들, 집에 키우는 새끼들, 양, 가축, 다 복을 받을 거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 나는 화초를 키우는데 자꾸 죽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애완용 뭐 강아지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뭐 애완용 요새는 여러 가지던데 잘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저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게 우리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것에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결실을 맺는다고 하고 있죠. 우리의 자녀, 우리는 자녀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땅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농작물이나 나무나 나무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가축이나 동물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8절로 넘어가 봅시다. 8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랬습니다. 자, 저기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서 28장 8절에 따르면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창고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고는요, 그냥 이게 집 옆에 있는 창고도 창고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고는요, 또 하나 여러분의 저축통장도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저축해서 다시 투자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 있잖아요. 이게 다 창고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보고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있는 데 어디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면? 이거는 구약에서는 모든 계명을 지키면,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뭐 명절에 가도 묻고 어디 가도 물을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까? 예,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떠세요? 아, 요새 힘들어요. 다 똑같지요. 먹고 살기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말 틀렸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 나는 하나님부터 축복의 호의가 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뭘 만지든지 하나님이 나의 뒷받침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을 보지 마시고 뭘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런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 합시다. 그러면 1년은요 365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에 씨가 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 아, 이제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다 깜빡해요. 어쩔 수 없어 사는 거지요. 이 사람은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말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축복이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택하라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너 그 발견해서 붙들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구약과 신약이 막 섞여가지고 막 혼란이 와가지고 뭐 구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또 자유하다가 구약을 읽으면 또 막 억압이 와. 근데 관점이 다르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급한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다 뭐예요?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보았잖아요.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게 언급 안 해요. 도리어 그 아내를 뺏어간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이거요, 실수해도 한참 실수했지요. 그러면요, 아브라함 때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 우리랑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붙드셔야 됩니다. 자, 또 신명기세 30장 이제 19절을 보면 이제 선택하라 했죠. 아까 28절을 28장 내용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랬습니다. 저 당시에 생명을 택하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 당시에.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호의를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저주를 택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저주를 택한 사람, 난 저주가 좋아.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생명을 택하려면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난 저주를 선택한 적 없는데요. 근데 저주를 선택했어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를 환영하거나 좋아하지 않지만 스스로 믿는 사람조차도 그냥 나는 못해. 아유, 어떻게 뭐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처럼 한다 그러는데 난 못해. 나 안 돼. 이게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저주에 자유케 됐다고? 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주셨다고? 어, 그럼 난 그대로 나는 살 거야. 나 약속 믿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나 이런 자라고. 그리고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선포해요, 그걸. 이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을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해. 난 저주도 선택하지 않았고 생명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고 아멘. 예,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 복과 저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나에겐 선택권이 없어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축복받는 자임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난 나가도 복을 받는다.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는다. 나는 이런 자야. 왜? 난 예수 믿어. 난 예수님 약속 붙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굴곡이 와도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하셔. 나 하나님 약속대로 가면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그대로 행하셔. 이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 예, 신명기 2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는 계명을 지킨 자에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호의를 그대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우린 뭐 군대도 아니고 나는 뭐 휴전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는 뭐 아프간 저 소련, 러시아 저 지역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지역도 아닌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적군은요 꼭 북한군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종 질병, 스트레스, 모든 저주 이런 게 적군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데 스트레스 자꾸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되고 질병이 오고 몸이 불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적군들이에요. 저거 여러분이 단호하게 싸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위에 있다. 이 모든 이 원수들은 떠나가라. 주님이 나의 보호자다. 난 주님의 피난처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싸우셔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돼. 자, 그래서 적군들은 가난, 질병,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게 모든 게 다 적군입니다. 자, 이사야 54장 17절에 이게 이제 신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네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잘 보세요. 어떤 연장이 있어요. 우리를 치려고 준비된 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연장이 뭐라고요? 꼼짝 못한대. 근데 그 연장이 되게 뭐예요? 모든 혀예요.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말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말이에요. 자, 구약에는 저게 통했어요. 신약에는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저주와 정죄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거, 그 힘없는 무기예요. 저게 뭐예요? 야, 넌 쓸모없어. 너 기도도 못하고 너 말씀도 모르잖냐. 너는 어디에서 쓰겠냐. 하나님 너 같은 복을 주겠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사단이. 그럼 거기에 아멘 하고 몰두해서 들어가면 이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야. 이사야 54장 17절에 모든 제조된 연장을 쓸모없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어둠의 세력아 다 가져 떠나가.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난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자, 이렇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되고 의기소침하고 그러면요, 그대로 그냥 안고 들어누워. 뭐라 해야 돼요? 아니야. 나 하나님도 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이 모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요, 힘을 내서 일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복되게 하신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 진취적으로 힘을 내시라고요. 근데 그냥 분위기 뭐 환경만 보고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요. 의기소침하다든지 절망이 있다든지 기대가 없다든지 이거요. 다 사단이 지금 계속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축복받는 것을, 축복받은 사람을 기억 못하게 하려고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넌 별 볼이 없어. 너는 성공 못해.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거요.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붙들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학교 가보면 성적 순으로 신경 쓰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날 축복한 자라고 믿으세요. 아시겠지요? 형전이 희은이 예, 믿고 싸워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 창고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놨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게 한다 했지만 신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28절과 28장 8절과 2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 다시 보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고 네게 이르겠니. 자, 우리는 지금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복 있지? 그래서 이 집회 가고 저 집회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이미 이 우리 길을 인도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힘을 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던져줄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길에 먼저 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반응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니고요. 또 쫓아다니고 우리에게 복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 차이입니다. 그냥 환경에 여러분 반응할 거냐 아니면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으니 나 이걸 붙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감정이라든지 여러분 상황을 자꾸 집중시켜서 거기에 빠져들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요? 야, 환경 보지 마. 내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을 선포하시고 일어서시라고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다시 읽을게요. 신명기 28장 8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모든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대. 자, 그러면 저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를 보자고요. 구약에서. 자, 구약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 그 저기 영내에 갔었어요. 그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느 날요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이삭 보고 가래요. 내가 쫓아요. 그리고 이삭이 파고 있는 우물을 다 메꿔요. 그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옮겨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특별히 강조해요. 그래 놓고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너와 같이 못 있겠다. 가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막 다 덮어요. 내가 쫓아요. 그 이삭이 자꾸 비켜가면서 가요. 그 어디가 우물 봤더니 이제 더 이상 안 와. 그래서 거기서 승리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아비멜렉 동네에 와서 하는데 눈에 보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내가 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야, 진짜 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다? 말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이삭의 예를 보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줘요. 승리를 하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머리로 세워요. 영향을 끼치는 자로 세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를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따라가.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만 흔들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또요. 신명기서 28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심지어 가뭄도 끊어요. 여러분 가뭄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뭐 중국에서 뭐 드라이 아이스로 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기술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또 문제가 있어요. 주변에 다른 쪽에도 문제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가뭄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긴 하신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해요. 이거 하나님 우리의 한계에 넘어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에 만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저런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 가뭄도 하나님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가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다 내십니다. 피할 길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달려나가시길 축복하십니다. 예.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실 것이고 가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뭄을 끊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어느 마을에 가면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한다 했어.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이렇게 아래인데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우리를 뭐라고요? 높이 세우신다고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세우신다고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었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말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동정과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이게 믿어도 잘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길을 몰라서 우리가 달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믿음의 길을 이익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명절에 가면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좀 용돈이나 더 얻어볼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뭐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슬프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경 되도록 놔두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 안 하고 선택을 안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자신을 압도하도록 그냥 놔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부족함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꼬리가 될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될 사람입니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축복의 내용들이 있고요. 저주에 대한 내용도 쫙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저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가 사라지고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어 저주 대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미 축복은 와 있어요. 그걸 내가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